사람들이 실제로 살아있는 주라기 공원에 갑자기 가장 사나운 공룡 티라노사우루스가 있는 구간에서 자동 관광차가 멈춥니다. 변호사는 공룡에게 먹히고 나머지는 실종되는데요. 공룡 때문에 다리를 다친 수학자 이안 말콤 박사는 이렇게 말하죠. 이것도 우리 관광 코스에 있는 거요? 안녕하세요. 영화와 음악이 있는 곳, 영화 동네 이은영입니다. 오늘 함께할 영화는 1993년에 개봉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주라기 공원입니다. 영화 주라기 공원은 6편까지 제작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사랑을 받은 영화인데요. 오늘 함께 나눌 내용은 1편입니다. 주라기 공원은 미국 작가 마이클 크라이튼이 지은 공상과학소설 주라기 공원을 원작으로 하고 있는데요. 최신 유전자 복제 기술로 공룡들을 부활시켜 만든 테마파크에서 개장 전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간들이 공룡들의 습격을 받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상상력과 첨단 특수 효과가 만나 시너지 효과를 발휘했던 영화라고 하는데요. 살아있는 것 같은 공룡을 등장시킨 최초의 영화 주라기 공원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부유한 사업가 존 해몬드 회장은 저명한 고생물학자 앨런 그랜트 박사와 그의 애인이자 고식물학자인 엘리 세틀러 박사, 이안 말콤 박사 등 전문가들을 코스타리카 연안의 이슬라 누블라 섬으로 초대합니다. 섬에 도착하자마자 놀랍게도 거대한 초식 공룡 브라키오사우루스가 일행 앞에 등장합니다. 존 해몬드 회장은 고대 공룡 피를 빤 모기가 갇혀있던 호박 화석에서 공룡의 DNA를 추출한 뒤 양서류의 DNA를 결합해 각종 공룡들을 만들었는데요. 이를 내세워 세계의 유일한 테마파크 주라기 공원을 개장할 계획인 거죠. 살아있는 공룡들에 압도된 전문가들은 1박 2일간 공원에 머물며 안전진단을 해주기로 하는데요. 존 해몬드 회장의 어린 손자 팀, 손녀 렉스도 공원을 구경하러 섬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시스템 엔지니어 네드리가 미리 외부에서 돈을 받고 공원의 안전관리 시스템을 마비시킨 뒤 공룡 수정란들을 빼돌려 달아나려고 합니다. 시스템 마비로 전기 철창이 작동하지 않자 공룡들은 우리를 탈출하는데요. 아무것도 모르고 공원을 둘러보던 아이들과 일행은 포악한 육식공룡 티라노사우루스에게 습격을 당하고 마는데 이안 말콤 박사는 티라노사우루스를 유인하고 앨런 그랜트 박사가 아이들을 구해내 도망치자 뒤늦게 차를 몰고 온 엘리 세틀러 박사. 그들은 공원 경비대장 멀든과 함께 간신히 피신합니다. 돌발 상황에 충격을 받은 존 해몬드 회장은 어떻게든 시스템을 복구하려고 하지만 그 사이 따로 떨어진 아이들과 앨런은 도움을 요청하러 공원을 헤매다가 영리하고 잔인한 공룡 벨로시랩터에게 포위되고 마는데 방금 들으신 곡은 영화 주라기 공원의 테마곡이죠. Theme from Jurassic Park였습니다. 영화 주라기 공원은 공룡 영화지만 폭풍우가 섬을 휩쓸면서 사람들이 거대하고 난폭하고 굶주린 공룡들로부터 숨을 곳을 찾지 못하는 재앙 영화이기도 합니다. 잘못된 환상을 실현하려는 인간의 이기심과 통제를 벗어난 과학기술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는데요. 마이클 크라이튼은 소설 주라기 공원에서 유전자 복제와 멸종된 공룡, 작은 변화가 예측할 수 없는 결과를 낳는다는 카오스 이론을 결합했습니다. 영화에서 카오스 이론은 철학적 의미를 지닌 동시에 중요한 소재로 사용되는데요. 크라이튼은 애초부터 스필버그 감독을 염두에 뒀다고 합니다. 1989년 스필버그와 자신이 제작 중인 TV 의학 드라마 ER의 각본을 논의하다가 집필 중이던 주라기 공원 얘기를 꺼냈다고 하는데요. 스필버그는 그때 이미 수천만 년 전의 공룡을 현대의 인류 앞에 데려와 실감나게 움직이게 하는 상상을 하면서 단숨에 매료됐다고 밝힌 바 있죠. 영화의 무대인 주라기 공원의 주요 장면들은 기반시설이나 육지와의 접근이 편리해야 하는 촬영 상황을 고려해 하와이의 카우아이 섬에서 촬영됐다고 합니다. 영화 제작의 핵심은 살아있는 공룡을 만드는 거였는데요. 영화 전체에 CG, 컴퓨터 그래픽을 사용하기로 결정했고요. 실물과 흡사하게 제작한 캐릭터를 원격 조종으로 움직이는 애니메트로닉스 작업을 연계해 합성하는 방식을 택했다고 하죠. 특수효과팀은 2년간의 사전 제작 기간을 거쳐서 공룡들을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음악 듣고 이야기 나눠볼까요? Journey to the Island, 섬으로의 여행 들려드립니다. 주라기 공원 중에서 함께 듣고 오시죠. 같은 해 전쟁 영화 쉰들러 리스트로 비평가들로부터 찬사를 받은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은 많은 이들이 기대하는 작품을 내놨는데요. 그게 바로 주라기 공원이라고 하죠. 진짜 스타들은 컴퓨터 애니메이션으로 창조된 모형들이지만 제프 골드블룸을 비롯해 배우들의 연기로 영화를 즐겁게 만들어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주라기 공원에서 수학자 이안 말콤 박사 역할로 유명한 제프 골드블룸은 1974년 영화 데스 위시로 데뷔해 여러 영화의 조연으로 나왔고요. 1986년 영화 플라이 리메이크 작품에 출연해 이름을 알리게 됐습니다. 그 이후 주라기 공원, 인디펜던스 데이,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 등에 출연하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죠. 대사 중간중간에 이렇게 말을 느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제프 특유의 능글맞고 냉소적인 유머가 매력적인 포인트로 꼽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배우 샘 릴은 주라기 공원 시리즈의 공룡 박사 앨런 그랜트가 자신을 지금의 자리에 있게 해준 가장 애착이 가는 배역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그는 주라기 공원 3편에서도 그랜트 박사 역할로 출연했는데요. 28살 때 배우 활동을 시작한 샘 릴은 그가 출연한 1979년 내 화려한 인생이라는 영화가 칸 영화제에 초청되면서부터 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10월, 투명인간의 사랑, 매드니스 등 다양한 작품을 선보였죠. 여배우와는 조용하면서도 상대 배우를 받쳐주는 연기를, 그리고 남자 배우들과는 공포감을 주는 역할을 자주 맡는다고도 하네요. 엘리 세틀러 박사 역할을 맡은 미국 배우 로라 던은 부모님 모두 배우로 활동했는데요. 그녀는 1973년 화이트 라이트닝으로 영화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데뷔 후 꽤 오랜 시간 동안 큰 인정을 받지 못했던 로라 던은 1986년 데이비드 린치 감독의 블루 벨벳에 출연하면서 그와 함께 일하기 시작했고요. 1990년 칸 영화제 작품상 수상작인 광란의 사랑에서 강렬한 인상을 심어준 여주인공 역을 맡아 관객에게 존재감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음악 듣고 옵니다. 영화 주라기 공원 중에서 Jurassic Park Gate, 주라기 공원 문 함께 듣고 오시죠. 영화에 나오는 주라기 공원은 일종의 테마파크죠. 특정한 테마, 그러니까 주제를 정해서 사람들이 즐길 수 있게 만든 공원을 테마파크라고 하는데요. 미국의 유명한 3대 테마파크라고 한다면 먼저 디즈니 놀이공원, 디즈니 월드를 뽑을 수 있겠죠. 디즈니 놀이공원은 디즈니랜드와 디즈니 월드로 나눠지는데요. 디즈니랜드는 1955년 7월 17일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의 애너하임이라는 곳에 처음 문을 열었습니다. 만화 제작자 월트 디즈니가 설립했고요. 디즈니랜드는 규모가 계속 커지고 방문객도 늘어나면서 매년 1,400만 명의 방문객이 30억 달러를 쓰고 가는 그 당시 세계 최대 규모의 놀이공원으로 자리 잡았고요. 그 뒤 디즈니랜드보다 규모가 더 큰 디즈니 월드가 1971년 10월 1일 미국 동남부 플로리다주의 올랜도시에 문을 열었습니다. 세계적인 테마파크로 총 면적이 100제곱킬로미터로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고 있고요. 미국 외에 일본 도쿄, 프랑스 파리, 홍콩, 중국 상하이 등에도 디즈니랜드가 있습니다. 월트 디즈니 월드에는 4개의 월트 디즈니 리조트 테마파크가 있는데요. 매직 킹덤, 에콧, 디즈니 할리우드 스튜디오, 디즈니 동물 왕국 등이 있죠. 또 유명한 테마파크로는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한 유니버설 스튜디오 할리우드가 있습니다. 1964년 7월 15일에 개장했고요. 170만 제곱미터의 면적을 자랑하는 세계 최대의 영화 및 TV 촬영 스튜디오이자 테마파크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유니버설 스튜디오 산하의 대표적인 테마파크입니다. 유니버설 스튜디오의 인기 작품들을 명소로 구현해놓은 게 이 테마파크의 특징인데요. 세트장을 관람할 수 있게 해놨고요. 4차원의 영화 장면을 느낄 수 있게 놀이기구를 만들어놨습니다. 또 스튜디오 투어도 있고요. 심슨 가족, 슈렉, 해리포터 등 유명 만화, 영화, 놀이기구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 미국에 있는 해양 테마 놀이공원 하면 시월드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로스앤젤레스를 졸업한 4명의 학생이 해중 레스토랑과 쇼를 모은 테마파크를 구상하면서 1964년 3월 21일 샌디에이고에서 시월드 캘리포니아를 열었는데요. 연간 40만 명이 방문하게 되면서 플로리다주 올랜도, 텍사스주 샌안토니오 등에도 열었고요. 수족관뿐만 아니라 롤러코스터 같은 여러 놀이기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개, 바다사자, 북극곰, 돌고래, 범고래, 펭귄 등 다양한 해양생물들이 있는 것으로 유명하죠. 음악 듣고 옵니다. Hatching Baby Raptor, 부화하는 아기 랩터, 영화 주라기 공원 중에서 듣고 옵니다. 주라기 공원 함께하고 있는데요. 주라기 공원은 단순한 영화 한 편이 아닌 애니메트로닉스 기술과 CG, 컴퓨터 그래픽에 있어서 눈부신 성과를 이뤄낸 건 물론이고요. 콘텐츠 산업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일깨우면서 영화사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온 걸작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긴장감과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특수 효과를 보면 전 세계적으로 흥행에 성공한 것도 쉽게 이해된다고들 말하고 있는데요. 주라기 공원은 전 세계적으로 9억 달러 이상을 벌어들였고요. 이후 2편과 3편도 제작됐습니다. 4편 제작은 2008년 원작자 마이클 크라이튼이 암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지연됐다가 주라기 월드라는 제목으로 개봉했죠. 주라기 공원은 영화 특수효과 분야의 혁신으로 평가받았고요. 1994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음향상, 음향효과상, 시각효과상을 수상했습니다. 기술의 혁신성뿐만 아니라 기술이 어떻게 이야기와 결합돼야 하는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도 이후 지속적으로 재평가되고 있죠. 주라기 공원의 음악은 스필버그의 음악적 동반자 존 윌리엄스가 작곡했습니다. 공룡들이 처음 등장할 때 웅장한 메인 테마곡 웰컴 투 주라시 파크를 비롯해 경탄과 긴장감을 지닌 테마곡들이 조화를 이룬다는 각계의 의견들을 들을 수 있는데요. 노래 듣고 올까요? Welcome to Jurassic Park. 주라기 공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영화 주라기 공원 중에서 듣고 옵니다. 영화 주라기 공원을 본 관객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공룡들이 진짜 살아있는 것 같다. 터질 듯한 긴장감에 나도 모르게 숨죽였다. 역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다. 주라기 공원 1편은 혁명적인 영화다. 명작은 명작이다. 과학적인 호기심과 재미까지 만족시킨다. 인간의 욕심에 따른 결과를 잘 보여줬다. 티라노사우루스가 염소를 잡아먹고 모습을 드러냈을 때의 충격을 잊을 수 없다. 이런 소감을 전했습니다. 영화 주라기 공원에 대한 평론가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커먼센스 미디어 평론가는 이 영화는 아카데미상을 수상한 영화답게 멋진 특수효과와 스릴 넘치는 순간들, 몇몇 재미있는 장면들까지 많은 것들을 선사한다라고 호평했고요. 엠파이어 평론가는 영화의 효과는 지금으로선 오래됐지만 그 기쁨은 시간이 지나도 영원하다. 이 영화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아이를 데리고 가서 그들의 상상력이 커지는 모습을 보길 바란다라고 전했습니다. 음악 듣고 옵니다. My friend, the Brachiosaurus. 내 친구 브라키오사우루스. 앞다리가 뒷다리보다 훨씬 긴 거대한 초식 공룡이죠. 영화 주라기 공원 중에서 들려드립니다. 영화 주라기 공원 명장면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처음으로 티라노사우루스가 등장했을 때 변호사는 무서워서 아이들을 차에 두고 화장실로 도망갔는데요. 겁에 질린 해몬드의 손녀 그리고 손자 렉스와 팀은 자신들을 버리고 갔다며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염소의 다리가 그들의 차 위로 툭 떨어지는 장면, 소름 끼치는 장면으로 뽑히고 있죠. 그 다음 명장면으로는 다행히 티라노사우루스를 피해서 아이들과 그랜트 박사는 공원 본부로 돌아오는데요. 아이들만 남겨두고 사람들을 찾으러 간 그랜트 박사. 렉스와 팀은 식당에서 음식들을 먹고 있습니다. 그때 숟가락 위에 푸딩이 흔들리고 이들은 주방으로 도망가는데요. 티렉스 두 마리가 들어옵니다. 싱크대 뒤에 숨어서 숨죽이고 있다가 국자가 떨어지는 장면 또한 명장면으로 뽑히고 있죠. 명대사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티렉스의 습격으로 죽을 뻔했던 이안 말콤 박사가 다친 다리를 치료받으면서 해몬드 회장과 대화하는 장면인데요. 회장이 이렇게 말하죠. 모든 유명한 테마파크들은 문제가 있어. 디즈니랜드가 1956년에 개장할 때도 문제가 많았다고. 그러자 이안 말콤 박사는 이렇게 되받아칩니다. 하지만 존, 캐리비안의 해적이 망가진다고 해서 관광객을 잡아먹지는 않죠. 주라기 공원 직원 데니스 네드리는 돈을 챙기기 위해서 공룡 알을 빼돌려서 도망가려다가 폭우에 자동차 바퀴가 수렁에 빠지죠. 그때 공룡 한 마리가 계속해서 그를 쫓아오는데요. 자꾸만 따라오니까 그 공룡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멍청하니까 멸종됐지. 그리고 데니스는 그 공룡에게 잡아먹히고 맙니다. 노래 듣고 옵니다. 영화 주라기 공원 중에서 The Raptor Attack, 랩터의 공격, 함께 듣고 오시죠. 영화 동네. 오늘 들른 곳은 뛰어난 상상력과 재미와 모험, 공포감까지 실제 공룡들이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던 영화 주라기 공원이었는데요. 마지막 곡으로 주라기 공원이 끝날 때 흐르는 음악 엔드 크레딧 들려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에 더 재미있는 영화 가져올게요. 지금까지 영화와 음악이 있는 곳 영화 동네 이운영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주 토요일 밤 여성의 관심사와 여성 관련 다양한 내용을 소개해드리는 주간 여성 프로그램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여행시의 장량입니다. 네, 이번 주는 여성의 아름다움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멋지고 맛지고 시간입니다. 자, 이번 주에 정리해볼 내용은요.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한 로데 웨이드가 미 연방 대법원에 의해 뒤집힌 후 미국에서 가임 여성이 임신을 예방하는 피임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 알아봅니다. 또 여름 휴가철 휴가지에서 종종 겪는 일이죠. 따끔거려 쳐다보니 벌레에 물려 곤욕을 치르기도 하죠. 벌레에 물린 자국을 보고 어떤 벌레에 물렸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려드립니다. 심현지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미국 사회가 미 연방 대법원의 역사적인 판결들이 나온 후로 논란과 논의가 뜨겁습니다. 임신 후 약 24주까지도 낙태를 할 수 있었던 법적 근거였죠. 로데 웨이드가 40여 년 만에 폐기된 후에 이 피임약이 화두가 되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지난달 미국 여성의 낙태권에 대한 법적인 권한이 50개 주 정부로 손으로 넘어가면서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요.
네.
낙태 찬성론자 가임 여성들은 임신을 예방하는 이 피임약 구매를 서둘렀고요. 미국의 제약회사는 피임약을 손쉽게 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네. 뭐 이게 한 달도 안 된 얘기인데요. 이 당시에 대법원 결정이 나오자마자 이 피임약이 불티나게 팔렸다고 하죠.
네. 이 정확히 말하면 사후 피임약인데요. 그 수요가 크게 늘면서 일부 유통업체가 사후 피임약 판매 수량 제한에 나섰다는 기사를 이 월스트리트 저널, 블룸버그 통신 등이 보도를 했었습니다.
네.
의사 처방전 없이 구매 가능한 이 사후 피임약을 1인당 3알로 제한하는 등 급증하는 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조처를 취했고요.
네. 자, 미국에서 의사의 처방전 없이도 구매할 수 있는 사후 피임약이 있었네요.
네, 맞습니다. 세 가지 종류의 사후 피임약인데요. 모두 식품의약국의 승인을 받았는데 이 중에서 플랜 B라는 이름의 약만 의사의 처방 없이 누구나 살 수가 있습니다. 플랜 B는 가임 여성이 성관계 후에 72시간 안에 그리고 아무리 늦어도 5일 안에 복용하면 임신을 예방할 수 있는 경구 피임약인데요.
네.
이 호르몬 기반 알약으로 2011년부터 의사의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피임약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주에 또 한 회사가요. 이 FDA에 처방전 없이 피임약을 구매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을 또 했네요.
네. 피임약을 만드는 프랑스 회사인데요. HRA 파마가 처방전 없이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피임약 승인을 요청을 한 겁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는 이 사후 피임약이 아니라 사전 피임약입니다.
네. 사전 피임약이라면은 그 플랜 B와는 다르게 성관계 전에 먹는 피임약이라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HRA 파마의 피임약을 FDA가 승인하게 되면 사전 피임약으로서는 처음으로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사례가 되는 건데요.
네.
프랑스에 본사를 둔 회사의 제품이지만 미국에서 판매가 자유롭게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네. 자, 의사 처방이 필요했던 이유가 있었을 텐데요. 미국 내 판매가 가능해지려면은 이 약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뉴욕타임스 신문에 따르면 이 회사는 소비자가 전문가의 도움 없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6개월 동안 약을 복용하는 1,000명의 여성을 추적한 임상시험을 포함해서 FDA 요구에 충족하는 연구를 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네. 자, 제약회사 HRA 파마가 이번에 승인을 신청한 사전 피임약은 어떤 건가요?
네, 이 HRA 파마의 알약은 월경 주기와 임신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호르몬이죠. 프로게스틴만 함유한 이른바 미니 알약입니다.
네.
이 미니 알약은 영국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요. 미국 경구 피임약 시장의 10% 미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부분적으로 예상하지 못했던 출혈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복용해야 하는 여성의 더 큰 주의가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네.
그래서 프로게스틴과 에스트로겐을 모두 포함하는 복합제가 훨씬 더 일반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또 뉴욕타임스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경구 피임약은 안전하며 또 복합제 피임약을 사용할지 아니면 프로게스틴 전용 알약을 사용할지 소비자가 직접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온라인 서비스나 안내가 제공되기 때문에 위험 부담이 적어진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자, 피임약이요. 여성의 건강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어떤가요?
네, 이 사후 피임약 부작용으로는 현기증과 피로감, 두통, 그리고 불규칙한 출혈, 경련, 그리고 하복부 통증 등이 있습니다.
네.
산부인과 전문의들은 응급 피임약 사용을 하고 나서 생리주기가 늘어날 수 있다고 얘기했고요. 응급 피임약을 복용한 뒤에는 4주가 지나도록 생리가 없으면 임신 테스트를 해보는 게 좋다,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응급으로 사용하는 사후 피임약의 잦은 복용은 피하는 게 좋다, 이런 게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네.
임신이 어려워진다는 연구 보고도 있고요. 자주 복용하면 효과가 떨어진다는 학계의 보고도 있습니다.
네. 이 사실 이 피임이라는 게요. 자녀 수를 관리하는 개념에서 또 중요한 요소라는 게 또 사회적인 통념인데요. 미국에서 피임약이 언제 등장했을까 궁금해지네요.
네, 이거는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 신문이 피임의 역사를 정리한 게 흥미로워서 가지고 와봤는데요.
네.
인류가 피임을 시작한 건 기원전 3000년 전부터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나 오래됐나요? 인류가 가족계획을 시작한 시점이 그렇게 오래된 줄 몰랐네요.
네, 그렇죠. 이 신문에 따르면 인류가 피임을 시작한 게 기원전 3000년부터입니다. 고대 사회 시대 때는 이 동물과 물고기의 방광 아니면 내장 등으로 콘돔을 만들어 사용했다, 이런 기록이 있고요.
네.
또 가시나무, 대추, 꿀에 적힌 약모로 만든 피임 도구를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네.
1200년대는 약초 요리법이 존재했고 또 1600년대에서 1700년대에는 피임하는 것이 이단으로 처벌을 당해서 극형에 처할 수 있었기 때문에 피임에 대한 말을 하는 것조차 어려웠다고 해요.
네.
네, 또 1800년대부터는 위험한 물약이나 알약을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고요. 또 수술과 독극물, 식물로 만든 약, 그리고 여성의 복부를 반복적으로 때리는 방법 등이 다양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미국에서 이 최초의 피임 클리닉이 등장한 시기는 언젠가요?
네, 이 신문에 따르면 1900년대로 넘어와서 1916년 미국 최초의 피임 클리닉이 열렸습니다.
네.
그리고 1921년 여성의 인권을 필두로 낙태권과 피임을 적극 지원하는 미국 가족계획협회의 전신이 생기고요. 1960년 경구 피임약 판매를 승인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1965년 그리스 월드 대 코네티컷 판결을 통해 부부간 피임약 복용을 불법으로 규정하지 못하도록 했고요.
네.
1972년에는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이 피임약 복용 권리는 확대하도록 판결한 바 있습니다. 또 1974년 FDA가 피임기구 판매를 중단시켰고요. 1978년 대법원이 각 주에서 이 피임약의 광고 판매 배포를 제한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네.
또 1992년 FDA가 3개월마다 복용하는 피임약을 승인했는데요. 이 수년간의 논란을 거친 끝에 나온 결과였습니다.
자, 피임약은요, 미국에서 합법인데요. 그러나 대법원 클레런스 토마스 판사가요, 피임약 접근에도 제한을 두기 위해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 이 피임약도 낙태권에 이어서 미국 사회에 뜨거운 화두가 됐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에 전해드리는 주간 여성 프로그램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여행시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런데 심현지 기자, 여름 휴가 계획 하셨습니까?
계획을 지금 하고는 있는데요.
네.
올여름에 뭐 한번 캠핑을 가볼까 생각은 하고 있는데 지금 아직 날짜를 잡지는 못했습니다.
아, 네. 캠핑이라고 하셨으니까 말이죠. 여름에 이렇게 보통 산으로 또 바다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꼭 챙기는 필수 물품 중에 이걸 빠뜨리면 안 되죠. 바로 벌레 물렸을 때 바르는 약, 뭐 물파스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모기향을 또 챙긴다든지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준비하는 게 아주 필요한데요.
네.
그런데 모기에게 가볍게 물리면 다행인데 무엇에 물린 줄도 모르고 갑자기 병원에 실려가는 사례가 종종 있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여름 휴가철 벌레에 물릴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간단히 정리를 해봤는데요. 여성의 건강한 삶을 위한 다양한 기사와 정보를 제공하는 미디어죠. 우먼헬스가 벌레에 물린 모양을 보고 대처하는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벌레 물린 자국이 분별이 되나요?
네, 그렇다고 하네요. 일단 자주 등장하는 배드벅으로 불리는 집벌레, 그리고 벌, 진드기, 옴, 거미 순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집벌레, 배드버그, 악명이 높죠? 한번 알아볼까요?
네, 집벌레로 곤혹을 치렀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로 여행지에서 지내다가 챙긴 또 물품 속에서 집벌레가 숨어 있는지 모르고 짐을 그대로 풀었다가 이 집 전체로 번져서 고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집벌레가 고약한 이유, 바로 사람의 피를 빨아먹고 기생하기 때문입니다.
네.
한 번 물면 동시에 여러 곳을 물고 피를 빨아서 물린 자리가 매우 가렵고요. 아주 고생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네.
집벌레의 물린 자국은 붉고 팽팽한 자국이 납니다. 또 피부가 쉽게 노출되는 발이나 발목, 팔 같은 곳을 물고요. 분홍색이나 자주색, 빨간색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집벌레에 물렸다 그러면 하이드로콜티손 같은 크림으로 이 가려움을 진정시키고 감염 여부를 진단하기 위해 의사를 찾으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지만
네.
이 물린 후에 전문 업체의 도움을 받아 제거해야 한다고 합니다.
네, 자 그 다음은 벌인데요. 뭐 벌은 쏘이면 사실 모를 수가 없죠. 아주 따끔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벌에 쏘여도 처음에는 피부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수가 있다고 해요.
네.
몇 분 이내 쏘인 부위에 주변에 국부적인 부기와 발적이 일어날 수가 있고 흰색 표시가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벌에 쏘이면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이 알레르기 반응이 있다면 심각한 상황도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의사를 찾는 것이 좋다고 해요.
네.
또 그리고 벌이 침을 쏘면 침이 사람의 몸에 박혀있기 때문에 이 침을 분명히 제거를 해야 되는데요.
네.
처방약으로는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자, 이어서 옴은 어떨까요?
이 미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옴은 진드기에 의해서 발행하는 기생충이라고 하는데요. 옴에 걸리면 암컷이 알을 낳기 위해서 사람의 피부 표피에 구멍을 뚫는다고 합니다.
아이고.
옴은 일반적으로 작고 윤기된 고름집 또는 물집이 있는 발진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네.
심하게 가렵습니다.
네.
또 종종 뭉쳐서 염증이 있는 분홍색, 또 짙은 붉은색 여드름처럼 보이는데요. 전에 옴에 걸린 적이 없다면 노출된 뒤 몇 주 동안 발진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지만 또 이전에 옴이 있었다면 노출된 지 하루나 4일 그 이내에 발진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옴은 장기간 직접적인 피부 접촉을 통해서 전염이 되고요. 매우 전염성이 강한 그런 것인데
네.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받으려면 의사를 만나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페메트린 구충제 크림으로 치료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자, 거미는 어떤가요?
거미는 일반적인 벌레에 물리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거미에 물린 것인지 바로 알아보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물린 것을 발견하고 작은 거미를 발견했다면 해당 부위를 비누와 물로 씻고요. 그대로 두는 게 좋다고 합니다.
네.
특정 거미의 독소는 피부를 파괴할 수 있기 때문이죠.
네. 거미에 물린 자국은 어떤가요?
이 피부 색조가 짙은 분들은 붉어짐이 더 미묘할 수 있고요. 물린 부분이 갈색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때때로 거미는 두 개의 구멍을 남기기도 하니까 물린 자국을 한번 잘 살펴보시고요.
네.
상처 부위가 커지는 것처럼 보이거나 비정상적으로 붉거나 아니면 만지면 뜨겁고 궤양이 생기거나 또 열 또는 관절 통증이 있는 경우 최대한 빨리 의사에게 연락해야 한다고 합니다.
네. 자, 미국에서는 또 틱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진드기잖아요. 진드기에 대해서도 알아보죠?
네, 맞습니다. 이 틱은 물렸을 때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이 물고 지나간 흔적이 없기 때문인데요.
네.
하지만 종종 물린 자리에 그대로 진드기가 붙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진드기가 붙어 있다면 제거를 하는데 비틀지 말고 그대로 위로 잡아당겨야 합니다. 그리고 의사나 수의사에게 진찰을 받을 경우에 대비해서 소독용 알코올에 진드기를 담아가서 비닐봉지에 보관하면 진료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숲에서 시간을 보낼 때는요. 긴 바지, 긴 소매를 입고 방충제를 좀 뿌리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자, 지금까지 심현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 멋지고 맛지고 시간은요. 미국 사회에 큰 파장을 낳고 있는 낙태권 폐기에 따른 피임 관련 소식 살펴봤고요. 여름 휴가철을 맞아서 주의를 기울여야 할 벌레와 벌레 물렸을 때 대처법과 예방법 알아봤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다음 시간 또 다른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북한의 청소년과 어린이의 인권 증진, 또 통일시대를 위한 희망을 생각해 부른 음악회가 한국 서울에서 있었습니다. 탈북민들의 다양한 삶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탈북민의 세상보기. 오늘은 북한민주화 청년학생포럼이 주최한 241 뮤직 통일 꿈나무 희망음악회 현장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서울에서 동혜원 기자입니다.
다음 순서는 서울국제학교 홍지우의 5명의 합창이 있겠습니다. 난 날아올라 내 꿈을 위해 비밀 날개를 달고 누구보다 난 설레요.
서울국제학교 학생들이 마당에 나온 암탉 OST 바람의 멜로디를 부르고 있습니다. 2022 통일꿈나무 희망음악회는 북한민주화 청년학생 포럼이 주최하고 투포원 뮤직이 주관했는데요. 이번 행사는 북한아동 청소년 인권 문제와 통일에 무관심한 청소년들이 음악이라는 예술의 아름다움을 통해 북한 인권 증진과 행복한 통일시대를 노래하는 것에 목적을 가졌습니다. 투포원 뮤직을 운영하는 김미경 씨의 설명 들어보시죠.
저희는 투포원 뮤직이라고 음악을 통해서 북한 이제 청소년 인권과 통일을 희망하는 마음으로 음악회를 하는 동아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보통은 학교 동아리로 많이 운영이 되는데 저희는 서울에 있는 학교 이외에 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 포함해서 중고등학생 청소년들이 위주로 이제 해마다 이렇게 매해 참여하는 학생들도 있고 단발로 이제 참여하는 학생들도 있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돼서 해마다 조금씩 구성원은 바뀌기도 해요.
통일 꿈나무 희망음악회는 지난 2014년부터 해마다 열려왔습니다. 중고등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어머니들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고요. 더불어 여러 단체의 후원과 관심으로 더 뜻깊은 활동을 해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저희 좀 친분 있으신 어머님들이 음악을 전공하신 어머님들이 계셨어요. 예, 근데 그 자녀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중학생을 다니다 보니까 뭐 봉사활동 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렇게 의논을 하다가 그러면 어머님들이 지원을 해주실 수 있으니까 음악회를 한번 해보자. 아이들도 뭐 전공은 아니지만 취미로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연히 북한 민주화청년학생포럼 대표님과 인연이 돼서 이런 좋은 취지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해서 자선음악회 저희는 기부금 을 모아서 이제 단체에 드리면 북한에서 탈출해서 중국에 가 있는 지금 머물고 있는 한국에 못 오는 그런 청소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구출 자금으로도 쓰였다고 저희가 알고 있어요.
올해는 투포원 뮤직 동아리 학생들과 서울국제학교 학생들 그리고 음악회의 좋은 취지에 동참하는 학생들까지 모여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였는데요. 모두 7개 공연으로 이루어졌고요. 공연 시간은 약 50분 정도였습니다. 서울국제학교의 학생들은 이 음악회 참여가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9학년 염다은 학생의 어머니 김혜연 씨에게 들어봅니다.
저희도 처음 음악회에 참여하는 거고요. 같이 하는 뜻이 맞아서 참여하게 됐어요. 평소에 악기를 하던 친구들이긴 하지만 오늘 저희 딸 같은 경우는 합창으로 참여하게 됐는데요. 저희 아이들이 노래를 그렇게 뭐 많이 했던 친구들이 아니라서 처음에는 좀 힘들었어요. 그런데 몇 달 동안 아이들이 주기적으로 만나면서 아이들 자체도 서로 이제 노래를 하면서 크는 계기가 됐고요. 친구들을 이제 돕는다는 좋은 취지도 있었지만 아이들도 잘한다는 거에서 저는 즐겁게 봤습니다.
다음 곡은 전쟁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그만 전쟁을 멈추고 눈물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 함께하자는 간절함을 담아 노래하겠습니다.
힘내세요 우크라이나, 당신들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서울국제학교 학생들이 마이클 잭슨의 노래죠. Hear the World를 부릅니다. 학생들은 이 음악회를 위해 두 달 동안 일요일마다 모여서 함께 연습했다고 합니다. 7학년과 8학년 그리고 9학년 학생들 6명이 모여서 하나의 하모니를 만들어냈는데요. 어떤 곡을 선보였는지 9학년 최현서 학생에게 들어봅니다.
여러 색깔의 학년들의 새로운 목소리가 담으면서 바람의 멜로디하고 Hear the World를 불렀는데 바람의 멜로디는 약간 경쾌하고 상쾌한 느낌이 있어서 약간 시대들의 어린 마음을 좀 많이 담은 것 같고 Hear the World는 요즘 우크라이나 전쟁이 되게 많이 있어서 그런 사람들 좀 위로해보고자 이런 노래들을 선택해서 좋았던 것 같아요.
함께 노래 연습하며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있는지도 물어봤는데요. 진심을 담아 준비한 공연이었기에 그 과정에서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사실 제가 너무 연습이 안 돼서 제가 한번 울었거든요. 혼자 뒤에서 너무 안 맞아서 조금 슬펐는데 그래도 애들이 열심히 해주니까 그래도 마지막에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잘할 수 있으려나 우리의 이걸 잘 전달할 수 있으려나 싶었는데 그래도 오늘 애들 한 거 보니까 너무 뿌듯해요.
그리고 9학년 염다은 학생은 관객들 앞에서 합창하는 것이 정말 떨렸지만 이 음악회를 통해 조금이나마 북한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이 개선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함께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음악회도 북한 아동이나 청소년들의 인권을 위해서 하는 것도 많으니까 이런 모임 같은 걸 하면은 정말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저희도 아직 그래도 얘기를 들으면 이런 점들은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는 거는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탈북민들도 좀 인권이 훨씬 더 보장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항상 있습니다.
염다은 학생의 어머니 김혜연 씨는 이런 음악회 활동이 아이들에게는 자신들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생각하는 소중한 시간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지만 평소에도 다른 사람들의 인권에 대해서 생각해 볼 이제 기회가 없었잖아요. 근데 이런 뭐 음악회나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다른 친구들도 있고 무대에서 이야기했지만 아이들이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많이 이제 피해를 봤던 아이들이나 뭐 청소년들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거든요. 그래서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참여하면서 저희 너무 즐거웠고요. 앞으로도 만약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 같습니다.
음악회가 끝난 뒤에는 탈북민 관객들의 소감을 듣는 짧은 토크 콘서트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북한민주화 청년학생포럼 박광일 대표와 탈북민 3명이 무대에 올랐는데요.
네, 작년에 비해서 올해 어땠습니까?
연사등골 들으면서 든 생각이 인권중진이잖아요. 그래서 인권중진이라는 개념이나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무거운 주제인데 좀 부드럽게 엮을 수 있는, 거부감 없이 엮을 수 있는 게 음악이 아닌가.
박광일 대표의 초청으로 흔쾌히 참여했다는 탈북민들은 학생들에게 통일의 의미를 다시 한번 알려주고 남북 주민이 소통하는 장이 되길 바라는 의미에서 함께 했다고 전했습니다.
여기 와서는 보니까 통일에 대한 생각이 어릴수록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큰 건 아니지만 여기 학생들에게 통일이 꼭 필요하다는 거를 알려주고 싶어서 뭐 작은 활동이나마 하고자 여기 참여하게 됐어요. 이런 뭐 장이나 프로그램 이런 게 좀 많아질수록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게 좀 더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갑자기 통일이 되든 서서히 통일이 되든 좀 더 많이 알아가면 그 융합되는 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희는 북한 이탈주민이다 보니까 통일에 대해서 더 강렬하고 많잖아요. 그런데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라나는 그런 새 세대들이 통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남북 통일을 바란다는 것 자체가 고맙습니다.
탈북민 관객들의 소감을 끝으로 행사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음악회에 참여한 학생들은 함께한 친구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기도 했고요. 또 행사를 준비한 관계자들과 어머니들은 홀가분한 표정으로 무대를 정리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투포원 뮤직의 김미경 씨는 행사를 마친 소감에 대해 이렇게 전했습니다.
항상 그런데 준비할 때는 공부하랴, 그 시간 쪽에서 연습하랴 되게 힘든데 음악회가 끝나면 너무너무 또 뿌듯한 거예요. 자꾸 이제 감동이 커지고 또 이런 기금 모은 게 어떤 결과물이 또 있잖아요. 대표님께서 저희한테 어떻게 했다는 상황을 또 알려주시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뿌듯해하고 특히 아이들이 해가 지날수록 자기가 봉사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아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엄마 나 다음에도 할래 친구들이랑 같이 나갈래 그렇게 되거든요. 감동적이고 굉장히 뿌듯합니다.
더불어 김미경 씨는 함께 나누는 이 활동을 통해 아이들이 훗날에는 더 멋진 청년으로 성장할 수 있길 바랬고요. 또 미래 통일 세대로서 남북 통합을 이끌어가는 청년 리더로 발돋움할 수 있길 바랬습니다.
저희가 지금 남북 분단된 상황이고 요즘 개인주의가 너무 크잖아요. 예, 그럼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근데 이렇게 활동을 하고 봉사에 참여를 하면서 나보다 어려운 이웃이나 주변을 좀 살필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돼서 크면 어른이 돼서도 아주 훌륭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바람입니다.
서울에서 VOA 동예원입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을 손바닥 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손전화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되는데요. 접속 방법은 www.voakorea.com 주소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VOA 방송 모바일 서비스는 엄선된 기사와 기획물을 애청자 여러분의 손안에 전달합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지금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세요. 청취자 여러분의 생활을 풍요롭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